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넘치는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 혹은 90년대 이 접어들어들까지 이 한국의 이 사회 모습들을 좀 보면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와 같이 이렇게 좀 명문 대학을 다니는 이 학생들에게 좀 이 부유한 층 집에서 그 집안의 방 하나를 내주면서 숙식을 제공하며 부모 대신에 이 자녀들의 이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이 사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에 갓 들어간 이 1, 2학년 혹은 졸업생 4학년 되는 이 학생들이 그 집안에 머물면서 그 집 주인의 이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 자녀들에게 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었죠. 이러한 이 가정교사의 제도는요, 그 역사가 사실 아주 먼 이 과거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이 신약성경이 쓰여졌던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젊지 않고 또 머리 좋은 좀 명석한 이 노예들이 특별히 이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가정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신분은 노예입니다마는 이 가정교사가 되면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미 교육시킬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이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모든 이 종들에게는 주인과 같이 행세할지 모르나 이 가정교사 노예 앞에서만큼은 이 주인으로서 권한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노예인 가정교사가 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흘러 이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게 되면 이 가정교사 역시 이 아들의 노예로 다시 생활하게 되지요. 만약에 이 아들이 서른 살이 넘어가고 마흔 살이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이 가정교사의 이 노예의 이 말을 듣고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주종의 이 신분이 바뀐 것이나 다름없겠지요. 온 우주 만물을 이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린 이스라엘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 자라날 수 있게 율법을 그에게 가정교사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건을 본문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여기 몽학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공부를 말하지요. 사실 이 개정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이 이 초등 교사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몽학 선생이란 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이 교사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린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어긋나지 않게 율법을 가정교사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주신 그 이유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을 이루었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이 노예가 가정교사가 되어서 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쳤으나 성년이 되면 더 이상 그가 어떠한 권위도 그 주인의 아들에게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어렵을 때는 율법의 그 요구 아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성년이 된 아들에게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더 이상 어떠한 구속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율법 아래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대한 복음,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그의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남자여도 여자여도 괜찮습니다.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자나 노예도 상관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거나 이방인으로 태어났거나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본래 태어난 나라와 이 출신 민족과 심지어 이 피부 색깔과 인종이 달라도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한 지붕 아래서 주인과 노예로 살고 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둘 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형제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에요? 하나인이라 라고 이었죠. 이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요, 당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말 큰 반향을,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이 사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경계하며 그들과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거리낄 정도로 그들을 이렇게 적대했던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율법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저 이 유대인의 이 정서를 반영하여서 저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라고 그녀를 시험하셨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과 이방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가족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당시 노예 제도가 만연해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요, 노예와 이 주인은 전혀 다른 또 이 계층에 있는 사람이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언제든지 시장에 나가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노예를 뭐 아마존.com이나 뭐 이베이나 인터넷으로 상거래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어떤 인권조차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노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이 주인들이 이 바울의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이 삶에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주인들 가운데서는 이 노예와 이 주인이 하나라는 것,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은 한국 역사 속에서도 펼쳐집니다. 1893년 선교사 사무엘 무어가 한국의 이 서울시 소곡동에 승동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교회는 양반들과 천민들이 함께 출석하는 이 교회였어요. 특별히 이 무어 선교사는 이 천민들을 중심으로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날이 갈수록 이 천민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자 이 양반 계층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천민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저 소나 이 돼지를 도축하는 저 백정과 함께 내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선교사님이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이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한 형제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승동교회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양반 계층의 교회와 이 천민 계층의 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아픔을 겪었던 이 승동교회가요,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다시 화해하고 5년 만에 다시 한 교회로 다시 합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들을 다시 묶어주었어요. 이 승동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갖는 아주 독특한 이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로 합쳐진 이 교회의 초대 장로가 누구로 뽑혔냐면 바로 양반 계층의 출신이 아니라 바로 천민 출신의 계층, 그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으로 여겨졌던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 초대 장로로 장립되게 되지요. 이것은요,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승동교회를 가리켜서 백정교회라고 조롱하며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양반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동교회가 이러한 선택을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로 승동교회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어떠한 구분도 없이, 사회적 신분과 또 나이와 성별과 문화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복은 사실 영적인 가족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형제 또 자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큰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와 좀 다른 출신의 사람이 이 교회에 있을 수 있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좀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모습들을 이 안에서 보일지라도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영적 가족인 이 코너스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한 형제여 한 가족 되고 한 교회의 식구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신분과 출신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됨을 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우리의 지체여 한 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또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각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복음의 깃발 아래 모였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심전력으로 한 마음 되어 생활하고 또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하나님 코너스톤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고 우리를 자꾸 마음을 나누게 하고 서로 미움과 시기와 다툼 속에 놓으려 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서로를 향하여서 온유함과 또 서로를 향한 더욱더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